안녕하세요. 수요성예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8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7월을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뜨거움이 8월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8월은 선교 그 여전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영상으로 편지를 주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8월 시리즈에도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성 예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한눈 팔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사랑하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서도 자녀의 권세를 믿지 못하여 세상이 주는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무너지며 나약해진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으름으로 인색함으로 행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닌 오직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환우들과 이 시간도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는 불쌍한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두 모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에서 여성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에 있을 여성 예배 여름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명동형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New Normal, New Human입니다. 2020년 새 시대를 저희가 꿈꿨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코로나의 새 시대를 꿈꾸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2020년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롭게 다가온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통도 겪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린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소위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구의 멸망, 어떤 재난 영화처럼 계속 집에 갇혀서 살거나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만 예전처럼 서로 함께 만나고 다시 출근하고 교회에 또 나오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직업이나 관심 그리고 흥미, 예배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방식들이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변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히는 이 뉴 노멀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죠. 이 말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뉴 노멀. 이 신조어가 유행어처럼 이제는 돼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뉴 노멀이 우리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울 때부터 사용되던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바울은 그간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 6장 15절의 말씀도 2장 20절의 말씀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 행복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뉴 노멀이 그래서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뉴 휴먼이 된 것이죠.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왔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14절 말씀의 처음 부분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구원 얻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가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야 예수를 믿고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그들도 사실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 가르치고 있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자기가 몇 명이나 너희를 할례받게 했는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뿐이다. 자기에 대한 자랑을 삼으려고 그렇게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몇 명을 기독교인 되게 했는지, 내 인생에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과거의 삶을 그의 간증을 통해 듣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공로를 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걸림돌과 방해가 되거나 자기 신념과 맞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파괴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삶을 위해 달려나갔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자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되든지를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인정에 갈급해하고 또 이웃에 무관심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14절 후반절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나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만족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를 위한 자랑,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안정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런 삶의 목표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일 겁니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가치들로 바울을 좌지우지하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이 자기에게 일어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반대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탄이 주는 미끼인 자기의 자랑, 성공, 인정 등으로 자기 인생이 슬퍼지거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종,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이 주는 은혜에 연연하게 되는 사탄의 종된 모습을 십자가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자랑과 비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뉴노멀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며 또한 상징이며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할례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전에 사람들은 하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를 중심으로 해도 돌아가고 달도 그리고 우주도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과학과 학문 그리고 철학과 종교까지 새로운 세상, 이 뉴노멀의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 역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고 혁명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기준이 되어 돌아가는 이 종교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혁명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도 이 new human,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며 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물론 새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바울의 주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고 이제 그 뉴노멀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뉴휴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나 율법,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울이 말한 그러나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든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 신앙이 모두 있으시지요.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막내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는 커서 뭐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중에 이런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Rich and famous. 이 말을 쓰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커서 rich and famous한 사람이 되어서 뭘 하겠다. 그러고 보니 제 아이들, 세 아이들 모두가 이 rich and famous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는 것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을 서로 자기들끼리 쓰면서 또 배우고 대화 중에 그걸 아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 보기에도 rich and famous가 너무나도 좋은 인생의 꿈, 그런 인생의 목표 같이 느껴지는가 봅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 꿈, 너무나도 좋지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목사인 저도 사람들과 세상 사이에서 이 rich and famous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이전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이 rich and famous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new normal, 이 구원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명함과 부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화려함을 보이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졌던 옛 세상에서 이제 떠나와 무명함과 자발적인 검소함과 외모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뉴 노멀로 들어온 뉴 휴먼,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자랑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귀하고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를 담고 있는 내가 또한 가치가 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빠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 말고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칭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편하고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불편함과 진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과 너무나도 다르고 예측이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다가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려하고 아들 자랑,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집안 자랑으로 살던 그런 우리 옛 인생의 방식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한 진통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커리어, 또한 우리 인생의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삶의 방식, 불편함과 진통이 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정말로 낭비되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그를 참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불필요한 데 소진하는 일처럼 그렇게 또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그저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소모나 소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뉴 휴먼이 되어서 뉴 노멀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이런 문제로 자신을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사는 모습, 그로 인해 세상에서 당한 고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담대함, 모든 것이 내 몸의 흔적처럼 내 삶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세상적 가치로 시비를 걸어오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세상에 대해서, 이 문화의 도전에 대해서, 또한 가치관에 대해서, 자랑에 대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얻은 승리와 기쁨과 보람의 흉터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을 이길 우리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길 정말 소원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바울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불러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성례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 된 나 바울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바울이 오늘 저희들의 삶과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해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변화를 위한 도움을 구하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그리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시도록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능력 있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 되었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 고민하고 시작했던 그 6월 첫 주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 같은 이 시간이 깊어지고 또 미국 안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까지 심각하게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예상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우리의 상황은 악화되고 또 우리 가운데 실직으로 인해서 길이 막막한 그러한 분들도 생겨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갔던 그 시간이 이 6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그럴수록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변해도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붙잡으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뭐 매주 신선하거나 매주 여러분들께 은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잘 되고 저것을 하면 또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변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들 또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기 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인식하면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만족과 감사와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랑을 이길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를 자랑하면 그것이 내 이름도 아닌데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모든 문제의 구원도 그 길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인정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하고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끝이 나지만 갈라디아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준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의 무거운 현실 가운데 자랑이 될 때 또 모든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복음의 능력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노멀은 코로나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뉴노멀을 뉴휴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